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즉 데메드르라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게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신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오히려 더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은 허공에 구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와 신자들의 고백이 과연 주님은 교회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신자의 질문이며 이 고백은 가장 현실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라는 고백을 내세울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고백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주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상황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그렇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들을 어떤 사람의 고백적인 간증을 통하여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고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간증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단순히 이러한 방식으로 위로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고백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찾으며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저번주에 우리는 유대인과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흉내내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려 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흉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역적인 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도였으며 그가 전한 복음은 정말로 정당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치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셨던 모습들처럼 또한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그 병자들 가운데 올려놓아도 병이 나아졌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누가는 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복음과 좀 다른 내용처럼 들려지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바울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하기 위하여서 알렉산더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이 동일한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정말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과연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는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워 저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변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믿음에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아데미 신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고 자신들을 위하여 그 신들을 숨깁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금방 그들의 신들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와 아시아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였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연극장에 나아갔다라는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야구나 축구를 많이 보아온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연극장에는 2만 4천 명 내지 2만 5천 명이 군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아데미, 에베소의 아데미가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떤 그들의 감정적인 요소나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사실들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들이 연극장으로 갔고 그 연극장에서 어떻게 끝이 났는가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 서기장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만들던 자들의 일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보존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은 주님의 복음을 붙던 그 교회를 서기장의 재판을 통하여 보존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둘째,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복음 전도자에 대한 고소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서기장의 지혜로운 중재를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왜 고소를 당하여 연극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주장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가? 도리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서 지금 움직이는데 바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더 머물러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 지역에 더 머물게 되어졌을까요? 바울이 이미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그로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처럼 어떤 사역에 마무리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로 가야 하리라라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단순한 내용이었고 또한 이 내용 자체가 주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즉, 이 복음은 누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존재적인 논쟁입니다. 또한 이 논쟁은 누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라는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참신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며 누구를 중심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계시 안에서만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시면서 과연 사람이 따르지 않아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를 찾는데 그 다른 이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를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상이 분명하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라는 사실을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신명기 4장 15절에 야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감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한 분이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할 수 있는 분이고 이런 방편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실 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형상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일이고 우상을 숨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숨기는 것에 대하여 야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멸의 불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심판주로서 찾아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이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갈멜산에서 야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이 섬기는 그 신들과의 전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신들이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하여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정오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롱이 있고 난 이후에 저녁 소재의 시간까지 적어도 오후 3시가 지나는 그 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소멸의 불로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만 심판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 즉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을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물러면서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때 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때때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까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신들로부터 두란노 서원으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신앙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신앙이 그러면 그럴 때에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할 때 신자들은 혼합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간증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뜻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는 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복음 전자들을 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적어도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3년을 나중에 다 채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겼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서기장은 아데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에베소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그리스의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의 딸이며 아폴로 신의 쌍둥이 남매인 아데미는 그 출생지로서 오르티지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오르티지아가 에베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3, 4월이 되면 아데미의 달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5월이 되면 축제를 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크고 장엄한 축제들이 아데미의 이 탄생을 기념하면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신전을 지었느냐 하면 길이가 130m 그리고 폭이 70m인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나 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데미를 섬기고 얼마나 철저하게 섬겼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광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 행전에 이 에베소인들이 아데미에 대한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아데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본문에 보면 위험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 누가가 사용했던 단어가 이 위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단어가 누가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아데미 사람들이 그 정도 위험을 변화산상의 줄을 바라보고 있던 그 위험 그 정도 위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도우소서. 방금 죽은 이 젊은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왜냐하면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에베소 사람들은 만물이 당신을 지배받고 있으며 위대한 능력들이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종에게 당신께서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주소서. 당신의 종 돔노스를 이렇게 주셨어. 아마 이 사람이 죽은 사람 돔노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돔노스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숨기는 아데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신앙에 대하여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신앙에 대해서 데메디리오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사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고소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데메드리오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영업, 즉 단순히 자신의 사업장의 유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업에 천하해질 뿐 아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영업이란 단어는 조금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재정적인 손해만 입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영업에 대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파나 특정한 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업이 천하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직업, 경제적인 것, 신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천하해지고 낮추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그들이 자신의 이익이 끊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인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데미를 불러 우리를 신원해달라, 우리의 원수를 대적해달라라고 요청해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신앙이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는 거짓 신자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아데미를 숨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만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내신 그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다라고 말할 때 그 신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와 아시아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신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에베소의 아데미어 바울을 대적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당함은 어디에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신이 아니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이유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군중들은 2시간 동안이나 군중들의 암성 소리로 두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니라고 말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들이여, 이 단어를 2만 4천 명이 모이는 그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이런 재판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이 일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위기를 맞이해야만 합니까? 더 이상 신자들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서기관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주님은 서기장의 지혜로운 중재를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길이 닫혀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복음의 길이 닫혀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본문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영은 두 가지 표현으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으로 아니면 주의 영으로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바울의 작정함에 대하여서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복음의 경로를 알게 되어졌고 작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그들 기근 가운데 있게 될 때 구제연금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유월절에 올라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이 명령은 신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생각이나 각오가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 아데미 축제가 할 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로 작정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데메드로를 중심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발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일들을 막아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많은 우상 만드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의 길이 완전히 막아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연극장에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이라고 하면 지금 그 당시에 그 에베소스에 있는 최고 지방의 관리 중 하나로서 시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서기장은 도시의 치안을 맡은 행정장관을 도와 도시의 치안과 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제출된 주요 문서들을 초안을 짜고 주요 법령들에 동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치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행정을 맡고 있는 최고 관리는 아니지만 최고 관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그가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장에 나아가 지금 이 문제에 개입됐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정말로 정당한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입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결론을 가져왔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발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이제 서기장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는 주장합니다. 첫째, 그는 시위의 주동자들과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외친 아데미의 위대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아데미, 너희가 맡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에베소의 아데미, 그게 틀린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석장을 위협받고 있는 신자들 편에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아데미의 신전에 물건을 훔쳤느냐 아니면 아데미를 모욕하는 말을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 않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소회를 주도한 데메드리오와 동료 언장식들에게 이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민회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민회에 정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세 차례 정도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는 이 민회에 이것을 내놓고 이 문제를 총독에게 맡기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너희가 말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연극장에 갑자기 끌고 와서 이렇게 한 행동들은 위법이고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19장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지금 아데미 축제의 시간에 거기에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시기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서기장이 등장을 하고 그 서기장이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떤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세속의 지도자입니다. 세속의 관리입니다. 그 세속의 관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세속의 관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령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세속의 지도자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의 지도자를 통해 교회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세속의 지도자를 통해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신자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와 그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 보호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손이 없어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외출하여 그 백성을 도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조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의 위기를 보셨습니다. 지금 그 신자들이 2만 4천 명이 모인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는 이 외침의 소리를 천둥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가운데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이 신앙의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감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말보다 훨씬 힘있고 권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2만 4천 명 속에 모여있는 그 주의 백성들 정말로 그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보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주의 사자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신이란 말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분이 어떻게 간증하면 내가 힘을 얻는가 거기에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많은 간증들이 헛된 사람들도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들한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믿지 않는 서기장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신자를 보존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위기 환경에 뚫릴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